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게 하실 때 왜 이렇게 음식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저 먹는 것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 주의 만찬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의 만찬 할 때마다 맞아 그래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지 지금 내가 많이 어렵지만 이게 영구히 그냥 계속되지 않는다 곧 끝난다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기억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성가 그 뒤에 있었었죠 그죠 그분들 노래 그 뒤에 그 복음송 중에 좀 유명한 노래가 뭐 있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두자도 있는데 두자 네? 쓴잔이라는 거 가세요 혹시 쓴잔 제가 대학교 때 참 즐겨 듣던 그런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에 혹시 좀 특별한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뭔가 좀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쑥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덤덤히 지나갈 때도 많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좀 여러분들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저는 이제 차례대로 쭉 읽어나가면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이제 누가복음을 넘어갔는데 마가복음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쭉 읽어가다가 한 가지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이 쓴잔을 마셨는지 한번 그 중요한 대목들만 장면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체포하러 온 거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말고라는 그 대제사장의 하인을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 치료해 주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느 장소에 겟세마네 그 근방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더 들어가셨습니다. 숲속으로 더 들어가셨습니다.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대목까지 오기 전까지 쭉 봐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죠? 비로소가 여기서 이제 그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님께도 육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 주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너무나 큰 짐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뇌, 그 마음속에 그 극심한 그 고뇌가 어느 정도 극심했는지 그분이 기도하실 때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도, 구경해 본 적도, 영화 속에서 본 적도 없죠. 그죠?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죽으심은 너무나 가혹하고 쓴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신 분들의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그분께 대체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마 가장 큰 고통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아버지께, 그죠? 성삼위 중에 그 아버지께 버림받으신다는 것, 그 아버지와 대적이 된다는 것, 그 아버지의 그 원수가 된다는 것, 그 아버지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그것이 주는 그것이,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영원 후 영원까지, 그죠? 이 역사 후 영원까지 모든 그 세계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없는, 딱 한 번 아버지와의 분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 아니었겠나, 가장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께도 역시 육체적으로 이 가장 인간이 개발한 가장 그 극심한 가장 가혹한 사형 방법은 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역시 이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도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분께 큰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을 읽으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읽던 것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게 하는 거리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2절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그들이 몰약을 섞은 포도즙,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몰약을 섞은 포도즙 대신에 썰개를 섞은 식초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몰약과 썰개를 이렇게 섞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분께서 맛을 보시고 받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맛보시고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드셨다는 것입니다. 안 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왜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이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줬을까? 그죠? 처형자들이, 처형하는 집행관들이 왜 그 예수님께 뿐만 아니라 같이 처형한 나머지 죄인들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왜 몰약, 그리고 썰개, 썰개가 아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몰약과 썰개를 탄 그 포도즙, 여기서는 이제 식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것을 줬을까? 대체로 성경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은 진통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고 이 못이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일할 때 집에서 쓰는 가는 못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못이라는 것이죠. 몸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 못을 여기다 박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제어가. 그래서 처형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잠시 고통을 들어주는 그 진통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받아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이. 저 같으면 받겠는데 마시고 또 한 잔 더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난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더라고. 왜 안 받으셨을까? 그 옆에 강도들은 받아서 마셨을 텐데. 그죠? 조금이라도 고통을 들려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맛보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이거 멈추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쭉. 다른 성경교사들은 뭐라고 말하나, 주석가들은 뭐라고 말하나, 챗GPT는 뭐라고 말하나 쭉 한번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비슷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진통제를 안 드셨을까요? 고통을 좀 들 수 있는데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큰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고, 그죠?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게 생겼다. 내가 너무나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진통제를 안 드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없나요? 읽으면서. 제가 이것 이 내용을 알고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쭉. 우리 주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짐이면 죄짐,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짐이면 파생된 짐, 그 모든 짐을 송두리째, 요만한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지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스스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서 희생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쓴 잔을 마시신 것입니다. 근데 쓴 잔을 마시되 이 고통의 잔을 마시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거기에는 예수님의 진지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지함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예수님의 그 치열함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철저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요만한 것도 남기지 않고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까지도 남기지 않고 모든 짐을 다 지시고자 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진지함과 치열함과 철저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그 나눌 거리들을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담당하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대학교 시절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극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정말 그,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거기다 위병까지 같이 얻어가지고 풀리지 않는 이 세상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그 다 아는 내용들인데 복음 성경을 펴가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들이 이미 다 아는 얘기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는 얘기들인데 그 얘기를 눈이 그 초점이 풀린 눈으로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지신 짐을 내가 지지도 못할 짐, 내가 지지도 못할 짐을 내가 지고 비틀거리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다 지신 짐을 내가 다시 지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즉시로 어떤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말은 안 했지만 그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나 따위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이렇게 힘들게 지신 짐을 내가 그것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 대한 회의든 사람에 대한 환멸이든 나 자신에 대한 역겨움이든 그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질 수 없는 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다 지신 짐을 지고 그 짐을 지고 내가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모든 짐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그 짐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직접적인 죄책감이든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온 다른 짐들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그분께 다 드리고 났더니만 즉시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모든 그 방황과 갈등과 사람들에 대한 회의와 이 세상에 대한 그 회의, 불공정, 불평등, 이 세상의 불평등, 그 다음에 우리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뭐라고 할까, 용납되지 않는 욕구들, 인간에 대한 환멸, 나 자신과의 불화, 이 모든 짐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아마 그 처음인 것 같은데, 그분을 믿는다 그러고 또 그리고 누구든지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나는 그 천국에 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늘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평안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평안은 그래서 늘 세상 짐은 그대로 짓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죠? 말씀이 들어온 거죠. 제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지셨구나. 예수님이 이미 지신 짐을 내가 다시 지려고 하는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내 짐을 그분께 드리고 나니까 즉시로 평안을 찾았습니다. 즉시로.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짐을 안 진 것은 아닙니다. 늘 불필요한 짐들을 지고 제가 어리석게 행동해가지고 그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대한 그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짐을 지고 또 때로는 염려에 빠져가지고 짐을 지고 그렇지만은 그때 전과 그때 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살다 보면 많은 그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요렇게 하려고 보니까 요게 걸리고 그럼 반대로 요렇게 할까 그러니까 저게 걸리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무력감 특히 우리 애들과 관계해서 그런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감, 우울증 그죠? 이게 우울증에 빠지게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지 알겠다는가 내가 대학교 때도 한번 걸려봤는데 그때는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 근데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는지를 이해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왜 저는 우울증에 안 빠졌느냐 그런 상황을 몇 번을 지나오면서 잠을 못 자고 염려가 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그분께로 가서 주님께로 가서 다시 주님께 짐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제가 질 수 없는 짐들 가지고 내가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신 그 짐 제가 질 수 없는 그 짐 제가 그거 지고 비틀거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거 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나면 또 이렇게 무대포 용기, 무대포가 생기는 무대포 용기. 그냥 걱정 안 하는 거. 그냥 웃고 다니는 거. 그냥 가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쓴 잔에 그 한 방울까지 다 지셨다. 다 마시셨다. 다 마시셨다. 진통제를 받고 좀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마신 것입니다. 그 쓴 잔을 온전하게 마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 없는 짐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다.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맡겼는데 내가 맡긴 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는 그분께 맡겼어.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의지로는 안 되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서, 저 자신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거 이루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의 계시만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마 저를 이렇게 지금 저를 보는 우리 교회든 직장이든 제가 그렇게 성질이 불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차분하고 신중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래 물려받은 성격은 불입니다. 불. 불꽃. 제 이름의 습자가 불꽃 습자거든요. 근데 그 제가 나서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일이 꼬이고 더 악화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 견디는 거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런 거 어두움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그냥 아니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몰라 Let it be. 우리 그 비틀즈 노래 중에 Let it be 있지 않습니까?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거 있잖아. 그 Let it be가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맡기고 어린애처럼 난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고 나는 주님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 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근데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그분께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더디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든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분께서 다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못 맡길 것이 뭔가. 우리가 그분께 못 맡길 것이 뭔가. 쓴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못 맡길 게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아까 그 평안을 얻은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이 정도는 뭐 다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그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죄들. 보는 것이죠. 주로 보는 거. 제 스스로 판단할 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죄들 그리고 작은 불순종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 아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큰 거리나 심각한 거리가 아니라 작은 거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불순종하고 너무 쉽게 어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내 혼자만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소하고 제가 작다고 느끼는 바로 그거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요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거룩함에서 뭐 그렇게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소한 불순종, 작은 불순종, 사소한 죄들 그것들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모략 섞은 식초, 쓸개 섞은 식초를 드시지 않고 온전하게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이 진지함과 치열함과 철저함에 상응하는, 그죠? 상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제 스스로 저는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소한 죄들, 작은 불순종, 이런 것들이 그저 용서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 고통의 쓴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 작은 죄들, 사소한 불순종, 그것들도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진지함과 치열함과 철저함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말씀은 여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잔을 나누기 위해서 장진수 형제님 나오셔서, 그, 상속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